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고위급 대표단은 김영철 단장을 비롯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되며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안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보수 야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견고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간된 영국 월간지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했고 나를 100% 지지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당장 통일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도 불구하고 20일가량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국 내 일각에서 남북 대화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은 도착 당일인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스웨덴과 쿠웨이트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병원 이송 등을 위해 시리아 전역에 30일간 휴전을 명령하는 결의안을 오늘 안보리에서 표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무장세력을 겨냥하기보다는 최근 동구타에 대한 공습을 강행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번 휴전 결의안이 이행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자국 선박이 북한 유조선과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에 관련된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중국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유엔 결의안에 반하는 선박과 선박 간의 환적을 확실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당국은 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이 한자가 새겨진 정체불명 소형 선박과 나란히 붙어 있는 장면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포착됐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정보를 관련국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학교에서의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교사의 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최근 총기 참사가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교사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를 매우 빠르게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남동부 연안에 있는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오늘 폭발물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이날 자정 무렵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미국 대사관에 폭발물을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도시, 그러니까 최고로 부자인 도시는 어디일까요? 자산조사업체인 뉴월드 웰스가 세계 주요 도시의 개인이 부유한 부동산과 현금, 주식, 기업 이윤 등 민간의 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는 바로 미국의 대도시 뉴욕으로, 뉴욕의 부는 무려 3조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2위는 런던, 3위는 도쿄, 4위는 샌프란시스코가 차지했는데요. 베이징이 5위, 6위가 상하이로 중국의 도시가 10위권 안에 두 곳이나 진입했고요.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첨단 IT 기술의 산실인 샌프란시스코와 인도 뭄바이 등은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시로, 이 가운데서도 뭄바이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도시로 예상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들 도시의 자산 규모 역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자 순위 15위권 도시의 부를 모두 합하면 무려 24조 달러로 전 세계 부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13도로 어제에 이어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내륙 지방에 새벽 한때 눈이 오겠고 오후부터는 북부 지방에도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슬픔의 답을 바람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노래하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살아 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또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섬의 영유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 최종 서명을 앞둔 이야기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20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이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네, 일본 시마네현 당국이 오늘 현청이 있는 마스에에서 제13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주관한 행사지만 일본 정부 차관급인 야마시타 유헤이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는데요. 일부 국회의원들과 시마네현 지도급 인사들, 또 주민을 비롯한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앞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권은 이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고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는데요. 결국 일본에서 행사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행사장 인근에서 한국인 항의 방문단 때문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겁니까?
이 다케시마는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이 동해상, 이 일본 해상의 무인도의 일본식 명칭입니다. 이 잘 알려진 대로 이 섬의 영유권을 놓고 두 나라가 끊임없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1905년 각종 사료 등을 근거로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2월 22일 시마네현 소속으로 고시했습니다. 이 고시 100주년이었던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이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고요. 이듬해부터 매년 행사를 열어서 올해 13번째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 차관급을 참석시킨 이유가 있겠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또 사실에 비춰봐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서 오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을 출석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이 최근 특히 더 영유권 주장은 강화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섬은 한국이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로 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수도 도쿄 시내 중심가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열어서 이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근거 자료와 홍보물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상황을 불법 점거라고 외무성이 규정했고요. 또 한국군의 독도 주변 훈련이나 한국 정부의 인근 해역 어업 통제 등에 대해서도 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측이 한반도기와 관련해서도 항의했죠.
네.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과 스웨덴의 평가전에서 이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가 등장해서 일본이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는 이 남북한 선수들이 독도가 빠진 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이 정치색을 배제하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국에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노규덕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 같은 행사에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서 엄중 항의했는데요. 또 이 독도를 관할하는 김관용 경북지사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내고 이 도쿄 시내 영토 주권 전시관 폐쇄 그리고 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명기한 고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초안의 해당 부분 삭제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한국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이 젊은 층 중심의 독도 향후회 그리고 중장년층 모임인 흥사당 독도수호본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한국 경찰이 만일의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서 3개 중대 병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 주민 등 500여 명은 현지에서 범도민 다케시마의 날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 독도를 두고 왜 이렇게 영유권을 다투는지 그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이 독도, 이 다케시마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작은 무인도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이 섬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각종 어업 활동 권리를 다툰 일이 많은데요. 이 주변 바다가 이 러시아 극동에서 내려가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가는 난류가 만나는 이 조경수역에 해당하는 이른바 황금어장에 속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해역의 지하자원도 풍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독도와 다케시마, 인근 바다 이름도 동해와 일본해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먼저 이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섬 이름도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섬이 위치한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편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됐을 때 이 미국 핵추진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행을 언급하면서 일본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또 미군은 이에 앞서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측은 일본의 표기 가 옳지 않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미 연방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 이스트 씨 표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11만 명이 일본회와 동해 표기를 함께 써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백악관에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에 듣고 계십니다. 아시아 태평양 일대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최종안이 공개됐군요.
네, 어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당초 TPP 협정에서 크게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한 20여 개 조항이 바뀌거나 보류됐는데요. 이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문제 등 대부분 미국이 요구했던 항목들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호주 등 TPP 참가국들은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미국이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TPP에서 탈퇴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당초 버락 오바마 이전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 나라들과 함께 추진해서 각 나라 내부에서 비준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에 미국의 공식 탈퇴를 선언하면서 존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단 나머지 11개 나라만 함께해서 출범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으고 그동안 협정 수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TPP의 정식 명칭도 미국이 빠지면서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다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복귀할 경우 이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40%에 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지면 규모가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거대한 자유무역 공동체이긴 합니다. 이 CPTPP가 발효되면 이들 나라들 사이에 향후 이 10조 달러 규모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모든 협상 단계는 마무리된 건가요?
네. 이 다음 달 8일 칠레에서 CPTPP 회원국들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각 나라의 내부 비준 절차를 거쳐서 공식 발효됩니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 수출 장관은 2018년 말이나 2019년 상반기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영국이 이 CPTPP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영국 내각 안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대안으로 이 CPTPP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영국을 방문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영국의 이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영국의 가입이 이뤄지면 영국은 이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지 않은 나라로 이 협정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참가국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데다가 영국 내에서도 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이 현장에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우리 미국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이 TPP를 다시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자, 미국 공화당 안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존 코닌 상원의원을 포함한 25명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TPP 재가입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TPP 11개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수백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임금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결국 금메달을 땄군요.
네, 오늘 한국의 강원도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승부치기 끝에 3대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아이스하키는 겨울철 올림픽에서 이 팀 경기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남자부에서는 강자인 미국이 준준결승에서 체코에 패했기 때문에 오늘 여자부 결승에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각국 주요 언론과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이번 올림픽을 대표할 만한 명승부였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 경기 내용 또한 내내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네, 자 어떤 경기였길래 명승부였다는 걸까요?
양팀이 정규 경기 시간 내에 2대2로 팽팽히 맞서면서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남자부 경기나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 대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몸싸움도 속출했고요. 연장전까지 벌였지만 좋은 공격을 더 좋은 수비로 막으면서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관중이 외치는 USA, 미국이라는 함성과 캐나다 관중이 캐나다 힘내라를 외치는 소리로 경기장에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결국 승부치기에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 팬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에 평창올림픽 최고의 경기였다, 또 양 팀 다 최상의 기량을 선보였다는 등 극찬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메달이요. 또 기록적인 메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의 동무대였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부터 2014년 소치까지 4연속 재패한 캐나다의 올림픽 5연패를 오늘 미국이 저지한 겁니다.
네.
미국은 지난해까지 세계선수권 대회를 4연패하고 세계 랭킹도 캐나다보다 앞선 1위지만 유독 올림픽에서 우승 운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수건을 이룬 겁니다.
네. 미국의 금메달 소식이 또 있었죠?
네,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데이비드 와이즈가 올림픽 2연패를 이뤘습니다. 와이즈는 오늘 평창 휘닉스 스노우 경기장에서 열린 이 종목 결선에서 97.20점을 얻어서 4년 전 소치 대회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이 프리스타일 스키는 공중 고개를 통해서 기술을 겨루는 종목이고요. 하프파이프는 거대한 수도관을 절반으로 자른 듯 움푹 파인 경기장 모양을 말합니다. 은메달은 미국의 알렉스 페레이라, 동메달은 뉴질랜드의 니코 포티어스가 가져갔습니다.
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현재 종합성적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추가한 미국은 종합순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개최지 한국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9시 30분 현재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로 집계됐는데요. 금메달 수 기준으로 1위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9개인 노르웨이가 지키고 있고요.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입니다. 개최국인 한국은 오늘 남자 쇼트트랙 500m에서 황대현이 은, 임효준이 동메달을 추가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가 됐지만 순위는 어제보다 한 계단 내려간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학교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교 안전을 위해 교사들이 총을 휴대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두 번째 회의에서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독교계의 거물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별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는 바로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만났군요.
네,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그리고 교사 등 40여 명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참 많은 눈이 주목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군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연방정부가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very strong on background checks. We'll be doing very strong background checks.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주에는 이 주지사들과 함께 이 학교 안전 강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석자들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뭐 여러 사람이 발언했는데 그중에서 이번 더글라스 고등학교 참사에서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We as a country failed our children. And Mr. President, it doesn't make sense. Fix it. Should have been
이번 사건에서 딸 매도우를 잃은 앤드루 폴락 씨가 발언하는 부분인데요. 그는 이번 일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락 씨는 또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치민다면서 이번에는 꼭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더글라스 고등학교 사건에서 살아남은 학생들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I lost a best friend, who's practically a brother. I'm here to use my voice because I know he can't.
This is not just Parkland anymore. This is America. This is every student in every city.
한 남학생은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죽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고요. 다른 여학생은 이번 사건이 더글라스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간 이 학교 안전 강화와 관련해서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 years ago, I went through what some of the folks here went through now because my beautiful daughter Rachel was killed.
And after Sandy Hook, they said this we wouldn't let this happen again, and yet it has continued to happen for 5 years.
19년 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말인데요. 이들은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아예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 또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모두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컬럼바인 사건 때 13명이 숨졌고요. 이 샌디훅 사건에서는 26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나 이 샌디훅 사건 때 사망자 가운데 20명이 초등학교 학생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학생 14명 그리고 교직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참석자들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을 텐데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신원조회 강화를 강조했고요. 또 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더글러스 고등학교 참사 원인을 이 총기 소유 문제보다는 정신 이상 문제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들에 이어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눈길을 끊었습니다.
And it would be, it's called concealed carry, where a teacher would have a concealed gun on them. They'd go for special training.
방금 들으셨지만 이 교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게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키자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총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쓰자는 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플로리다 참사에 숨진 교사들을 언급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번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방안은 이 전미 총기협회 NRA도 지지하는 방안으로 하는데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총기 문제를 총으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미국 교사 대부분은 이런 방안에 반대하는 걸로 나옵니다. 어제 미국 CNN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요.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의 교육감이 나왔는데 이 교육감은 이 교사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이 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은 이 군대 경험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교사에게만 이 총을 주자는 말이었지 모든 교사에게 그냥 총을 주자는 말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제도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플로리다주 의사당에 모였다고 하던데요.
네, 현재 플로리다주 의회가 회기 중인데요. 학생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이 총기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어제 이 텔러시에 있는 주의사당에 수천 명이 모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압력이 거세지자 주의회는 신원제의를 강화하고 이 반자동소총 구입 가능 연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더글러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내달 24일에 워싱턴 DC와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인 펜스 부통령은 이 회의에서 민간 우주회사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우주왕복선 사업이 종료된 뒤에 현재 민간 우주회사들이 중심이 돼서 우주화물을 나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오리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이 우주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서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를 위해서 정부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요.
네, 연방상무부에 우주공간 상업화 관련 업무를 맡는 차관직을 신설하고요. 국립해양대기국 산하에 있던 우주상업국을 연방상무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는 지금까지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던 이 우주발사 관련 허가체제를 개편해서 이 로켓 발사 허가 과정을 쉽게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도 상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 운영을 위한 이 항공우주국 나사 예산을 모두 없애고요. 이후에는 이 ISS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독교계의 거물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소천했군요.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측은 21일 그레이엄 목사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몬트리스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년 99살인데요.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1993년부터 이 파킨슨병과 투병해왔습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 상당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 미국 남침례교 소속이었던 그레이엄 목사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1918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근처 농촌에서 태어났고 193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이후 60여 년 이상을 세계를 무대로 기독교 설교자 그리고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대단한 명성을 쌓은 바 있습니다.
A Christian is a person that has made a decision for accepting Christ as Savior and Lord.
네,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1957년 미국에서 열린 한 기독교 집회에서 한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그는 이런 대규모 집회에서 유려한 설교 그리고 언변으로 정말 구름같이 많은 사람을 몰고 다녔습니다.
예.
1957년 뉴욕 집회에서는 16주 동안 청중이 210만 명이 몰렸고요. 또 59년 호주에서 세 달간 연 전도 집회에서는 320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하면 먼저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연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대형 집회를 열면서 여기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의 전기를 쓴 윌리엄 마틴 미 라이스 대학 교수는 그레이엄 목사를 예수 이래 가장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 복음주의자로 평가했습니다.
네, 90년대에는 북한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92년, 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는데 김일성 대학에서 연설도 하고요.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대통령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이런 인연으로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가 행사에서 자주 나와서 축도나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트위터에 그레이엄 목사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면서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레이엄 목사가 특히 이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1983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메달 그리고 96년엔 의회가 주는 황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미국 기독교 일파인 이른바 이 복음주의 진영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 복음주의 진영에 속했던 그레이엄 목사,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군요.
네,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레이엄 목사는 과거에 이 미국을 괴롭혔던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는 듯한 행보를 취했으면서도 이 1960년대 미 전역을 휩쓸은 흑인 민권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공산주의를 반대한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킨 베트남 전쟁에 찬성하고 반전 시위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만년에 들어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며 용기를 주는 곡인데요. 이 팝의 두 여왕인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When You Believe.
A hope for song we barely understood. Now we are not afraid, although we know there's much to fear. We were moving mountains long before we knew we could. Oh yes, there can be to kill. Who knows what miracles you can achieve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ll. You will when you believe. Ooh, yeah. In this time of fear, when prayer so often proves in vain, hope seems like the su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은 했는데 남부가 분리가 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네.
자, 이제 남북전쟁, 노예 해방, 암살 사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링컨은 1861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이 남부 여러 주는 연방 탈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1860년에 맨 처음 탈퇴를 선언하더니 그 다음 해가 되자 모두 7개 주가 링컨 취임 전에 줄줄이 연방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부 연방을 의미하는 국가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남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했죠. 국기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링컨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선 이 전쟁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이 전쟁이 벌어진 건 언제였습니까?
1861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이 남군이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썸터라는 북군 요새에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양측의 희생자는 없었지만 북군은 이 요새를 남군에 빼앗겼습니다.
네, 4년 동안 60만 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는 처절한 전쟁, 즉 이 남북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격이었군요.
아메리카 연방에는 주로 동북부와 태평양 연안 서부에 23개 주가 있었고요. 남부 연방에는 13개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4년 내내 같은 건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죠.
예, 자 그럼 양측의 병력 규모는 어땠나요?
전쟁이 발발한 1861년에는 남군과 북군이 각각 약 20만 명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1863년에 가서는 북군이 약 60만 명, 남군이 약 20만 명으로 남군이 크게 열세였죠.
예.
이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뛰어난 작전으로 북군을 자주 크게 위협했습니다.
네, 자 전황은 처음에는 북군이 불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군이 수세로 몰리자 링컨의 이때를 노려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군요.
맞습니다. 링컨은 드디어 1863년 1월 1일 노예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이 연방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간 주, 즉 남부 연방 소속 주의 노예를 전면 해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시 미국의 노예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남부 연방에는 백인이 55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외 노예가 3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 주에 자유민이 250만 명, 노예가 5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 총수는 약 400만 명이나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예들은 면화, 담배,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대단위 농장의 일꾼으로 사용됐습니다. 노예들은 주인들에 의해서 신체적 폭행과 고문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혹 일부 노예는 주인이 착해서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을 하게 됐겠군요.
그렇죠.
자, 이 남북전쟁의 결정전 또는 전환점이 되는 게티스버그 전투는 언제 벌어졌습니까?
1863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였는데요. 불과 사흘 동안에 남북군 합쳐서 사망자가 6,600여 명, 부상이 3만 2천, 포로 또는 실종이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남군, 북군 모두 비슷한 사상자를 냈는데요. 그러나 결국 남군이 패하고 물러났죠.
네. 자, 바로 여기가 링컨 대통령이 민주정부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처참한 싸움이 끝난 지 4개월 만인 11월 19일에 전몰 장병 국립묘지 헌정식에 참석해서 한 연설인데요. 불과 2, 3분 만에 끝이 난 아주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평등 원칙, 남북전쟁이 단순한 통합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참평등을 가져다 주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런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죠.
네.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은 이 헌정식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뿐만 아니라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남북전쟁은 게티즈버그 전투 후에도 계속됐는데요. 남군 사령관이 항복을 한 건 언제였습니까?
186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아포마톡스 코트하우스라는 곳에서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북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장군은 패장이지만 정중하면서도 군 사령관으로서의 위엄은 잃지 않았던 것 같지요.
맞습니다. 이 화려한 장군 복장에 말을 타고 북군 사령관을 만나러 가니까요. 남군 병사들은 사열식에 가는 줄 알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북군 사령관인 그랜트 장군도 리 장군의 위상을 생각해 이 남군의 모든 병기와 군수품은 북군에 인계하라고 하면서도 리 장군이 허리에 차고 있던 보검은 물론 남군 장교들이 갖고 있던 말 등 개인 용품은 모두 소유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는 남군 병사들을 위해서 많은 식량을 제공하기도 했다지요.
네.
자, 이때가 링컨 대통령이 3월 4일 취임해서 2차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때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죠.
네. 이 4월 14일 금요일 오후인데요. 링컨 대통령은 아내 메리와 함께 워싱턴 시내에 있는 포드 극장에 가서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연극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대통령석 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석이라고 하면 입구가 뒤에가 있겠죠.
예.
뒤에서 들어온 거죠.
예.
이 남자는 대통령의 뒷머리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대통령석에서 3m 아래에 있는 무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네, 자, 극장 안에 관객들은 그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이름의 배우라는 걸 알 수 있었다죠.
그렇습니다. 이 부스는 무대 바닥으로 뛰어내려서요, 폭군을 죽여라라고 소리친 다음에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네, 그 다음 날인 4월 15일 오전에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링컨의 암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미국인들은 검은 천을 문 앞에 걸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남부에서까지 이 원수인 링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도 애도 메시지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링컨 암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죠.
맞습니다. 이 링컨이 암살당하고 며칠 후에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여러 사람이 체포되는데요. 주범은 부스, 숨어 다니다 며칠 후 군인들의 총에 맞고 숨졌고요. 4명은 사형, 3명의 종신형, 1명은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링컨의 유해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링컨의 유해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을 참배하고 마지막 작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해는 특별열차에 실려서 고향인 일리노이로 돌아갔습니다.
4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링컨은 일리노이에서 워싱턴까지 열차로 여행을 했는데 이제는 슬픈 귀한 여행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차가 서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철로변에 늘어서서 마지막 가는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군중들은 열차가 천천히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떠나보냈죠. 이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시신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고향으로 돌아왔군요.
네, 링컨의 유해는 고향 마을 외곽에 조용한 오크리지 묘지에 안장이 됐습니다. 링컨이 떠난 지 올해로 143년이 됐지만 링컨의 영묘에는 수학여행 온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중 추모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연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링컨의 탄생일에 가까운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편을 2회로 나눠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열쇠 어디 갔지? 아, 신발 어디 갔지? 아, 회사 늦었는데. 아, 늦게 일어나서 회사 지각하고 이렇게 정신없고 불안할 때가 있죠. 정신 놓고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불안해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이 표현은 놀라다 또는 기겁하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좋을 때 또는 놀라거나 불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believe I got accepted to that school. I'm freaking out. 내가 그 학교 합격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좋아서 흥분돼. Thinking about the dentist just freaks me out. 치과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He freaked out once he realized he was late to the interview. 그는 인터뷰에 늦은 걸 깨닫고 기겁했어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오늘은 freak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주세요.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7년 2월 22일) 오늘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59세를 이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8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상업예술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앤디 워홀은 보그나 뉴요커 같은 잡지사에서 상업예술가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대에 미술가로 데뷔한 워홀은 수프 통조림이나 콜라병 또는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일상의 소재를 예술로 표현한 이른바 팝아트를 시작합니다. 워홀의 대표작에는 시크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표현한 마릴린 먼로와 마이클 잭슨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워홀은 하지만 공장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작업실에서 판화 기법을 이용해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 철저한 상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앤디 워홀. 그는 1987년 오늘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732년 2월 22일 오늘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Washington was born in 1732 into a prosperous family of planters at Westmoreland.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토지 측량관으로 일했고 21살 때는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해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영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워싱턴은 1797년 임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대통령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거절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